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6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일명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향으로 가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야이로 그리고 혈류증 여인의 사건이 발생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성장을 나사렛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한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경산에 조금 못 미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성서 지역을 가버나움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경산 쪽으로 가셨다는 말이 됩니다. 고향으로 가시는 예수님,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과 이 제자들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다 알려졌습니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의 반발이 있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기 스타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귀국하면은 빠지지 않고 뉴스에서 나오는 이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금의 환향, 금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이 금의 환향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고향에서 자기들이 왔을 때는 이 플랜카드 정도는 들고 자신들을 열렬하게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2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분명히 고향에 돌아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 반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운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또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놀라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명한 사실, 팩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다는 겁니까? 3절 후반부에 이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최종 반응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으려고 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나가주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그리고 이 권능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또 놀라운 반응까지 보였는데 왜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만 겁니다. 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3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분이라면은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남자를 소개할 때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새벽기도 시간에 여호수아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꼭 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독특하게 유일하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속에는 약간의 비아냥거림과 조롱의 느낌이 듭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낳은 그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아, 그 사람 내가 잘 알지. 근데 그 사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갑에서 낳은 아들이잖아. 마리아의 아들이야. 이런 뉘앙스가 깔려있는 겁니다. 나름 예수님을 잘 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좋지 못한 소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신적 권능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을 먼저 말합니다. 목수라고 합니다. 나무를 깎고 망치질하는, 그래서 어쩌면 일반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노동자 계층의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고 학자도 아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와 권능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은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쩌면은 평범한 이름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이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행하는 그 사람이, 그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이 동네에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연예인이 우리 동네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나사렛이라는 이 촌 동네에 출신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친숙함과 그리고 익숙함의 소중함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안 좋은 소식, 평범한 목수, 아주 평범한 사람들 틈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익숙함이,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친숙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친숙함, 익숙함이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의 어떤 특권 아닙니까? 구세주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구세주에 대한 소문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구세주의 가족들을 알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이 누리게 되는 이 친숙함,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가까이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친숙했던 그 예수님, 익숙했던 그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했던 겁니다.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했던 겁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친숙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들이 잘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숙한 이것들을, 익숙한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멸시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것들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이 중국에서 지내다가 인천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가장 감사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디를 가도 이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대화를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겁니다. 아마 외국에서 살았던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언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택시를 타도, 병원에 가도, 물건을 사도 다 외국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한국에 딱 들어서니까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무런 긴장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말하면은 다 알아듣고 나도 알아듣고 서로 좋은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한국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친숙합니까?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연스럽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친숙하고 익숙한 이것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드리는 예배 또 내일도 드리는데 뭐 오늘 드린 예배 잘 못 드렸다고 괜찮아 다음 주에 드리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친숙함의 이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친숙합니다. 익숙합니다. 근데 이 친숙함과 익숙함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4년 동안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기억이 납니다. 조금 늦게 와서 본당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임내송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어서고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을 드립니다. 어쩌면 매주 하는 거 아닙니까? 매주 이렇게 어쩌면 의식적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행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임내송에 손동작에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날 서서 그 임내송을 드리는데 그렇게 울면서 드렸던 적이 없습니다. 막 쏟아지는 눈물과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4년 동안 중국에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 불러보지 못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려보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어쩌면은 매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나 가치 있는 예배인지 모릅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드리고 싶었던 예배인지도 모릅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받게 된 이 복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선교사들이 물 건너 바다 건너 죽음을 각오하고 전해준 복음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 이 복음을 뿌린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매 맺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친숙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바닥에 나뒹구는 돌멩이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깔린 게 교회고 넘치는 게 목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중한 것이 소중함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중한 것이 귀중함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헌식작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이 예배, 어쩌면 가정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대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어버립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예수님은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격언입니다. 속담입니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없다. 예수님의 이 씁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소수의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권능을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버릴 때, 그 은혜를 제한해 버립니다. 결국은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들 앞에 왔지만은 그것을 배척해 버릴 때, 예수님은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은 어쩌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향을 떠나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6장 6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보내시려고 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나사렛에서 자신의 스승이 되는 예수님께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런 선행되는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이 파송의 모습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씩 둘씩 짝지어 보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둘씩 둘씩 짝지어 보내는 걸까요? 한 명씩 보내면은 더 많은 지역에 더 효과적으로 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에 근거해서입니다. 복음이라는 거, 이건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라는 것이 어떤 막연한 꾸며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것일 때 율법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되는 사람들을 파송할 때 둘씩 둘씩 짝지어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보다 더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팀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두 명이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도 두 명이 하다 보면은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4가 될 수가 있고 6이 될 수가 있고 8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는 절대로 혼자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조건 팀 사역을 합니다. 선임 사역자가 후임 사역자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 사역이 조용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서로 돌봐주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는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이 둘씩 둘씩 짝지어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예수님 정말로 머리가 아프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둘씩 둘씩 짝지어 보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짝을 지어서 보냈지? 여러분 12명의 이 제자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양한 성격, 다양한 직업,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씩 둘씩 여섯 개조로 짠다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레와 베드로 짝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맞지 않겠습니까? 같이 자라왔으니까. 근데 이 시몬과 그리고 유다, 이 짝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당연히 안 맞겠죠. 시몬과 유다가 다니면서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이고 저 인간하고 왜 짝이 돼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아마 그 둘은 짝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전도를 하면서 서로서로 으르렁거리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을 서로는 배웠을 겁니다. 성숙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로서 성숙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짝이 누굽니까? 왜 저 사람이란 짝이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저 사람과 살아야 되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 나가고 혼자 잘 사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둘씩 둘씩 이 짝을 이루어서 서로 막 뒤엉키고 가끔씩은 서로 막 으르렁대기도 하고 용서하고 서로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짝이 나를 성숙시키고 나의 짝이 나를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의 짝을 통해 그리고 나의 반려자를 통해서 나의 이 사업 동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8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전도 사역을 하기 전에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첫 번째 유의사항이 뭡니까? 지팡이와 신을 제외하고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주머니에 돈을 가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는 한 벌만 입고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아예 처음부터 옷을 입을 때 한 벌만 입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지팡이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신은 이 광야를 걸어다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가장 필요한 것 외에는 다른 것들 너희들 가지지 마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단순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행을 갈 때 여러분, 여행 배낭 싸는, 처음 싸는 사람들 한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배낭이 터질 때까지 짐을 막 잔뜩 쌉니다. 옷부터 시작해서 온갖 물건들을 배낭에 막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막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무게가 막 엄청 나가는 그 배낭을 메고 여행 내내 끙끙대면서 메고 다닙니다. 왜 이렇게 처음 여행 배낭 메는 사람은 이렇게 짐을 많이 쌀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안해서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이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또 집어넣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거 막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집어넣은 거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이게 필요하고, 저런 일을 당하면 저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마음이 좀 놓이는 겁니다.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배낭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바로 안정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꼭 필요한 거, 지팡이, 신발 빼고 양식, 배낭, 돈, 한 벌의 옷도 들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네가 사역하는데 도움이 줄 거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사역 잘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상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고 또 예비하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래서 제자들이 머무려 할 곳을 미리 아시고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말 그대로 더 좋은 곳 찾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이 네가 들어가서 머물라고 했다면은 그 첫 번째 집에 들어가거든 다른 곳에 가지 마라.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집, 더 대접이 좋은 집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간 그곳에,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좀 나가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제발 좀 재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좀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이 음식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더 살기 좋고 더 편한 곳, 사람들이 더 자기에게 잘해주는 곳, 우리가 얼마나 잘 가려고 합니까? 그런 편안함의 요구들, 안락함의 요구들 다 거부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무슨 편안함, 무슨 안락함을 찾아서 골라서 집을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OMF, 동아시아 선교단체를 만든 사람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당시 중국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과 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은 이 사람이 자기가 영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통 복장을 했습니다. 변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국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다른 중국 선교사들과 차별되는 가장 특별한 것은 이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은 해안 쪽에, 해안 선교를 주로 했습니다. 상해와 같은 이런 해안 쪽 도시를 중심으로 이 중국에 살면서 중국 선교를 했던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살기 좋고 편한 곳에 머물면서 정작 복음이 필요한 곳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당시에 중국 선교사들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곳, 안락한 곳을 골라서 선교하는 그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CIM,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CIM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OMF의 전신이었던 겁니다. 이 안락함에 머물지 않으려고 했던 한 사람의 사역자의 뜨거운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이 두 가지 주의사항, 안정에 대한 저항, 안락함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유의사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안정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안락함, 편안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챙기지 않은 양식을 생각합니다. 두고 온 주머니를 생각합니다.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배낭을 생각합니다. 돈을 생각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안락한 곳, 더 편한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어디가 더 좋은가? 어디가 더 편한가? 어디가 가득하면 더 인정받는가? 그리고 자꾸 후원금에 신경이 가고 후원금을 전달해 줄 단체에 눈이 가고 더 편하고 사역하기 좋고 깨끗하고 인정받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철저하게 안정과 안락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할 때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거절함을 당했을 때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거절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보면은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지를 털는다는 것은 하나의 관습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방 지역을 다니고 반드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이 먼지는 세소,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관습들, 자기들하고는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절의 심각성을 알려줘라. 그리고 경고해라. 그렇지만 복음을 거절했다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버리지는 마라. 분명하게 거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그리고 거절에 대한 냉대 속에서도 그 사람의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주의사항이 충분히 전달되어지고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쩌면 거절과 거부에 대한 반응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또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익숙함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기에 그 대상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능력은 고향 사람들에게 놀라움의 반응은 줄 수 있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원했습니다. 뭔가를 자꾸 가져서 안정된 환경, 안정된 전도생활 너희들 거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락함을 찾아서 자꾸 더 좋은 곳으로 옮겨다니지 마라, 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락과 그리고 안정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복음은 더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복음이 거절될 때 우리는 분명한 경고와 그 심각성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다가서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거짓 진리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진정한 복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